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계산적이었고 용이 주도하였으며 탐욕적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하들이 국경 근처 산속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한 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하들은 이 노인의 신분이 미심쩍고 하는 말들이 행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이웃나라에서 보낸 첩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다스는 단번에 그 노인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열흘 동안 그 노인을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선물까지 손에 들려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디오니소스는 미다스를 불러서 고맙다며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가에 돌을 들었더니 금방 황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었더니 순식간에 황금가지로 변했고 절벽에 보리삭을 잡았더니 이내 황금보리로 변했습니다. 자기 궁전에 도착해서는 정원에 있는 사과를 하나 땄더니 황금사과로 바뀌었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에게 생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족들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서 의기양양하게 궁전 기둥을 황금 기둥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기쁨에 겨워 먹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슴 넓적 다리를 재빨리 들어서 입으로 덥석 물었지만 그것 역시 황금으로 바뀌어 돌덩이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목이 타서 잔에 포도주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도 입에 닿기 전에 이미 황금 포도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다스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몸져 누워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동딸 공주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잊은 채 반가운 마음에 공주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공주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다스는 체면불구하고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발 원래 상태로 돌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미다스를 보고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팍톨로스 강의 원류로 가서 몸과 마음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미다스가 그대로 하자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 사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한강이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흘러가듯이 이 팍톨로스 강은 사대 중심가를 가로질러서 흘러갔습니다. 이 사금이 사대 도시로 하여금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해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미다스가 다스렸던 부르기아는 리디아 왕국에 붙어있는 나라였습니다. 부르기아 사람들은 많은 양들을 방목해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사대로 와서 그 양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거대한 양모 시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직 염색 기술이 개발된 곳도 이 사대였습니다. 사대와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서 염색하는 염료 시장의 양대 산맥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사대가 부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시 속에 있는 사대 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일곱 별은 교회를 돌보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한 이영남 목사님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 7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는데 6일간은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첫째 날에는 여리고성에 금이 살짝 가기 시작하더니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금들이 점점 더 진해져가고 넷째 날부터는 여리고성에 돌들이 하나씩 떨어지더니 마지막 날에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지게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다리가 자동차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듯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게로 인해서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6일간 6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성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과음 소리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숫자 7은 완성, 완결, 성취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창조가 완성되었으면 또 완결되었고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에는 더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편히 쉬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에 내가 거기에 일을 더해서 보탤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섭리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 대사처럼 사람들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4대 교회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물결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파도가 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교회들마다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에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4대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는데 그 지원을 했다가 탈락하기는 할 정도로 황제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서를 받지 않으면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에서처럼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던 것들도 아닙니다. 4대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도 없었고 황제 숭배의 위험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비방도 없었고 대신 여러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꽤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두 절에는 명령어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섯 개의 명령어로 4대 교회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째가 일깨어라, 둘째가 굳건하게 하라, 셋째가 생각하라, 넷째가 지키라, 다섯째가 회개하라입니다. 깨어 있음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깨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둘의 공통점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마귀가 그를 깨우지 않고 가만히 둘 것입니다. 깨워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아넘기기로 하고서도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는 최고의 대비책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궁극적인 차이는 영혼에 대한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순간에 이젠 스톱, 이젠 퇴장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거기에 예외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자를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들소나 얼룩말, 누우떼어를 향하여 무작정 달려가다가 뒤처지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리거나 약하게 보이는 동물 하나를 겨냥해서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자가 얼룩말 등에 두 앞발을 올리면 얼룩말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말의 목을 물어서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얼룩말만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동물들에게도 사자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자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들소는 사자보다 몇 배나 몸집이 큽니다. 하지만 77마리의 사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는 꼬리를 물고 한 마리는 귀를 물고 해서 소가 힘을 잃으면 쓰러뜨려서 소의 목을 물어서 숨을 끊습니다. 사자들은 기린도 공격하고 작은 코끼리도 공격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4대 교회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마음도 없었고 시험이 들어도 그것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성숙시켜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또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잔디나 보리, 나무 등을 심고서 그것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위에서 밟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식물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모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들렀던 도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그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 속한 은사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건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련회나 사경회 같은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를 통해서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이름을 알려주고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행했던 것이었고 사람 앞에 온전한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오인데 가장 중요한 뜻이 가득 차다입니다. 사대교회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가득 차 보였을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는 마치 공갈빵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풀어 올라 있어서 그 속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갈빵은 그 속이 비어 있긴 해도 맛있기는 하지만 사대교회는 텅 비어 있어서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았습니다. 사대교회에 필요한, 정말 필요했던 것은 미다스의 손, 미다스의 터치로 인한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터치로 인한 생명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향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속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섰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부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인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다스는 자신의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최고로 복을 받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마저 황금으로 만들고서야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미다스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성공하는 최상의 길이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가치관의 물결이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밀려와 부를 누리고 이름을 알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공갈빵 같은 모습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면을 바르게 하지 않고 채워가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